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어떤 것이 가장 강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탈무드에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가? 탈무드는 말하기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탈무드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가? 탈무드는 말하기를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됩니다. 내가 내 자신과 싸워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건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경험하고 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과 근본적 싸움할 때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나는 살아왔는가? 그 질문을 하면 대답이 안 나옵니다. 내가 산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산 것 같지만은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일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 그 근본적인 질문할 때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대답을 하지 못하는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인간에게는 신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신에 대한 그 무의식이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신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게 칼 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사람에게 신적 그 존재 요소가 우리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는 것이냐면 그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수많은 환자들을 대해봤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환자를 대해보면서 그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뭐냐면 종교적 기능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무의식 속에 어떤 신앙적인 기능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적 어떤 행위, 체험을 통해서 신과 접촉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 정신세계를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정신세계 깊은 곳 속에는 신적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신에 대한 어떤 그 애착심 또한 종교적 기능이 우리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할 때 대답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질문, 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나는 누구인가?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인류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이 질문했지만 대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대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어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구분해서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우리에게 물질을 줍니다. 물을 줍니다. 공기를 줍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분명히 세상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줍니다. 부모와 자식, 지혜와 지식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식, 지혜를 채워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주실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고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면 그 대답이 나옵니다. 1절부터 1절 전반절을 보겠습니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 말씀에서 지금 임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기를 낳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시대에는 뭐 그저 그럴 수 있는 성경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인구 감소입니다. 여성들이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출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노동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인구를 누가 만들어내고 누가 생식하느냐?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대 사회는 여자가 왜 중요했냐면 노동력의 근원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겁니다. 그 아이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군인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들로 커서 경제적 활동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에서도 출산하는 여인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에 대한 그 비극적인 얘기가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대 사회에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건 수치였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나 이야기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얘기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이 노래합니다. 기뻐합니다. 춤을 춥니다. 1절 후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는가. 다시 후반절에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의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홀로 된 여인은 우리가 과부로 생각하기 쉬운데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보면 디솔레이트로 번역했습니다. 디솔레이트라는 건 불임이라는 겁니다. 바렌, 황무지와 같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인데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생식적으로, 본래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겁니다. 낳을 수 없는 겁니다. 생식의 기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옛말에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바렌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건 어떤 일입니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세상의 방법, 세상의 어떤 지식, 세상의 물질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게 찬양하라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면 기뻐하고 찬양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됩니다. 특별한 은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것도 특별한 은총이 될 수 있는가? 왜?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삶 속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부부로 살아갑니다. 자식으로 살아갑니다. 부부로 살아가면서 내가 왜 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관계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그것 이상의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저 자식을 주셨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부유하게 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유해지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습니까?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실패하셨습니까? 불행해지셨습니까? 자신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가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입니다. 내가 설명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라는 겁니다. 제가 일반적 은총, 특별 은총은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 은총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공통적 은혜입니다. 특별 은총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이기에 특별 은총입니다. 그러나 일반적 은총이라고 해서 특별한 은총이라고 해서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도 삶을 살면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과연 뭔가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지식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건강을, 어떤 사람의 물질을, 어떤 사람의 학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달란트를, 성격을 주셨습니다. 그건 각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재주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갖고 얼마나 노력하며 인내하며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좋은 건강을 줬습니다. 그러나 매일 술 마시고 나쁜 습관에 빠져있고 내 몸을 혹사시킨다면 그 건강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지만 일반적 은혜지만 빼앗긴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내가 비록 오늘 가난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남보다 노력하면 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실패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일반적 은총은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 노력과 열심과 의지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 은총 주신 것은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재능, 어떤 것, 우리들이 그것을 열심히 갖고 노력하고 의지 사용함에 따라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일반적 은총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낳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건 특별하다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2절부터 보세요.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세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식이 없으면 장막을 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비록 자식이 없지만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장막을 텐트를 크게 치라는 겁니다. 네 자식들하고 네가 거기서 함께 먹고 살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근데 이 문장은 지금 미래형입니다. 현재도 선천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즉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냐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어떤 말씀이 되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실력으로 도저히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영원히 너희 실력으로는 노예로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처럼 너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것처럼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3절 보시면 너희 자손이 지금 너는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지만 너희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세계 만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이 예루살렘 성이 사람이 살 곳이 되고 내가 지금 포로로서 수치를 당하지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얻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힘으로 안 되는 걸 내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믿음으로만 얻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믿음으로만 얻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이 이해를 들어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현재 바벨론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바벨론 노예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예루살렘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바벨론 포로들은 이 말씀 믿었습니다. 어떤 바벨론 포로들은 이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엇인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결심하는 것, 의지력 갖는 것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믿음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내가 믿으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내가 어떤 걸 믿겠다는 의지와 결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게 5절 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하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니라. 지금 성경이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사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하나님은 바벨론 신과 전쟁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게 자신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네 생각을 믿지 말고 네 경험을 믿지 말고 세상에서 주는 지식을 믿지 말고 내가 열방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겁니다.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바벨론 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다. 너를 애타게 기다리는 자다. 너가 비록 지금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불임한 여인같이 해서 버림을 받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소망을 갖는 겁니다. 기쁨을 갖는 겁니다. 감사함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 우리가 해방된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난다. 희망을 갖는 겁니다. 기쁨을 갖는 겁니다. 감사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면서 그건 말도 안 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 가 계시고 하나님 뭐 하시고 나는 왜 지금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는가? 우리 하나님은 죽으셨다 봐. 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기쁨입니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양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낸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침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됐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 다시 거둬들이겠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 두 번 다시 버리지 않겠다. 마치 우리 한국식으로 내가 조강지쳐 버리지 않겠다. 너가 아이를 낳든 못 낳든 너는 내 사람이다. 그렇게 안아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개념입니다. 신앙의 새로운 차원입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은 잘하면 상 받았습니다. 못하면 벌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세상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담이 이브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지었습니다. 이브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카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카인과 아벨이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죄의 사람으로 그대로 등장했다는 말씀입니다. 철저한 죄의 자녀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이 성경은 온다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둘째 아담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는 우리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러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냐고 사는 사람 인생이 틀려지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훈 받는 장소가 나옵니다. 훈련받는 장소가 나옵니다. 12절입니다. 그건 다시 12절로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홍보석은 예루살렘 성벽의 기초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성유석은 예루살렘 성문을 만든 성벽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뭐냐면 이것도 미래형 문장인데 너희들에게 장차 예배 드릴 곳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곳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제가 이사회서를 하면서 지난번하고 지지난번에 아마 제가 강조했는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교회뿐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됐고 제사장 없고 죄의 용서 받을 수 없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죄의 용서 받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교회, 성경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보석으로 꾸며진 곳이라는 겁니다. 홍보석이 대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석으로 꾸며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벽돌로 지어졌고 사람이 지어진 것이고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로 주어진 교회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곳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한 집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보석으로 꾸며진 집이라는 걸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12절 다시 보세요.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초라한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곳이 천국과 같은 보석인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14절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죄의 학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멀어졌습니다.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멀어졌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고 성경은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가 오늘 비록 우리가 병든 몸으로 살아가고 약한 몸으로 살아가지만 죽음을 이긴 삶이 됐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가지만 병은 들 것이지만 아픔은 있지만 그 죽음을 이기는 권세 세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믿음의 어머니 모니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궁정에서 가르쳤습니다. 뛰어난 교사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모든 종교를 섭렵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 철학까지도 일가견을 이룬 사람이 됩니다. 그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진리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의 고백록에 나옵니다. 그가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도 말합니다.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자기가 짐승같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절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세상의 철학, 세상의 지식 통달했습니다. 선생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엄청난 타락을 했습니다. 사생활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난 다음에 그가 고백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은 인간다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정말로 인간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죄의 타락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가입니다. 거기에 그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에게 큰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난 후에 그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수도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적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그가 자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 지혜, 세상적 감각에서 보면 그가 예수 믿고 사람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그의 입장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쁜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구제요, 우리가 볼 땐 자선이요, 우리가 볼 땐 사람 사랑하는 거지만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올해 우리가 한 인생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는 겁니다. 24시간 일주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믿음이 주는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셔서 오늘도 어거스틴이 산 삶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54장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